안녕하세요. 본 CD에는 미주평안교회 임승진 담임 목사님의 주일설교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송정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 말씀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새벽에 단기 선교팀들을 인솔해서 멕시코 가셨다가 어젯밤 9시 반에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기 때문에 주일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좀 모자랐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이 활동을 하고 있을 그 무렵에는 많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런 사실들을 바로 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한서는 3서까지 세 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적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흥행하고 있던 이단들이 어떤 이단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노시스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신성은 거룩하고 참된 요소이지만은 육은 거짓되고 추한 요소이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추하고 악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입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은 말씀이 육신이래 우리 그한테 거하신다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읽었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단이라고 판명하신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딘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위 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한평생 동안 고민합니다. 번뇌합니다. 해결점을 찾질 못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 선생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대요. 그래?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 던지고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억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자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느냐, 이런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못한 사람인지 구별되는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실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온 곳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른들이 세상 떠나면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 많이 쓰고 있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씀, 온 곳으로 갔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한 사람도 대답 못하시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야,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그 LA 교계에서 일을 참 많이 하시던 조천일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LA 교계 어른이시기 때문에 저도 장례식에 참례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우리 LA 지역에 4인방이 있는데 4인방들이 다 떠나셨다,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차례구나. 잘 준비하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LA 4인방으로 불리신 분은 누구냐 하면요, 영락교회를 섬기던 김계영 목사님, 나성 한인교회를 섬기던 김의한 목사님, 동양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던 임동선 목사님,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섬기고 계신 조천일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4인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남가주 교계는 참 조용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순종하면서 다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른들이 참 다 떠나시는데 우리 조천일 목사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구나.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라 그러는데 저도 언젠가는 가겠죠. 제가 장례식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좋아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숫자는 몇 개나 되는지 카운트를 못했는데, 본당 안에도 뭐 복대 쫙 세워져 있고 밖에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조금 그런 문제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장례 예배를 드리는 한 2시간 동안 이제 세워져 있다가 그 다음에 하관 예배 드릴 때는 장지로 가져가서 다 쓰러뜨리질 않습니까? 그 다 치워야 돼요. 돈 주고 사람 쳐서는데 한 2시간 동안 사용하려고 좋아 하나 하려면 한 200불은 주어야 될 거예요. 저도 장례식 순서를 다 써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죠. 제 장례식에 추모사는 누가 해주고 조가는 누가 해주고 축도는 누가 하고 설교는 누가 다 적어놨어요. 실명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 장례식 때는 조하는 사양합니다. 만약에 부고를 내려고 그러면 조하는 사양한다고 내달라. 그렇게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도 그날 장례식 갔다고 여보 내 장례식 때는 조하는 받지 말고려.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그 정관계로 조화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장학금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 관계에 일을 하다 보니까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별히 중국 같은 데는요,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좀 더 차원이 높은 학위를 받고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중국 정부가 미국에 유학을 안 보내 허락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 선교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중국 한족들이 조선족들이 아니에요. 본래 중국말하고는 한족들 목사님들 가운데 앞으로 신학교 교수가 될 사람들, 앞으로 유명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우리 학교에서 교수를 보내서 훈련시켜달라. 7월달에 우리 학교에서 교수를 보냈어요. 10명 모아놓고 집중 강의 2주일 동안 하고 돌아왔거든요. 앞으로 그 사람들 바로 키우려고 그러면요, 중국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20% 장학금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40%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무료로 공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40% 학비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럼 우리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학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장례식 관계도 목사가 바로 가르쳐줄 책임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례식 하면요,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세 번 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 두 번만 하려고 합니다. 발인 예배 드리고 바로 하관하고 그쵸? 순서를 짰기 때문에 조 목사님도 두 번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세 번 번거롭게 하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뭐 세 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가 그것도 가르쳐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방법을 지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내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십자가의 원형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하나님께 내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란 말씀이지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이 와서 질문할 때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이나 신학교나 선교단체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많이 준비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일신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말 해준 거 참 귀한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500년에 의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들이 복권이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뒤따르는 행위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지 그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우리 그 사무실 세크리터리가 전화를 했어요. 총장님,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올려보내도 될까요? 전혀 약속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분도 아닌데 올라오시라고 보내라고 그랬는데 올라오셨어요. 제 자리 의자에 앉자마자 목사님이 지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연배를 따져보니까 저보다 한 살 우애가 되는 선배 목사님이에요.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왜 오셨습니까? 그게 목사님 아시는 대로 종교교육 500주년 지났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전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게 아닙니까? 목사님들에게 이런 세미나를 좀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저도 수긍한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이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매월마다 이제 신문에 칼럼을 저기 두 곳에 쓰고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제가 칼럼 두 개를 쓰면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국민일보에 나왔던 칼럼인데 제목이 뭐냐면 갑질 논란에 교회까지 거론되다니. 제가 쓴 그 칼럼의 제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별 넷을 달고 있는 사성 장군이 자기 부인되는 사모하고 그 공관에 나와 있는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 신문 방송이 자꾸 소리를 지르고 뭐 자꾸 부풀리고 과장하고 이 사성 장군이요 새벽기도까지 잘 나가는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에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아무리 못된 장로라 할지라도 그리고 별 넷을 달고 있는 사성 장군이 새벽기도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가는 장로님이 신문에 난 그대로 했겠느냐. 이건 너무 부풀렸다, 너무 과장된다, 좀 나쁘게 말하면 한 사람 잡으려고 이런 짓 하는구나, 이런 글도 썼어요. 만약에 그 사실이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장로가 이런 구슬에 오르내린 게 아니냐. 신앙생활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령구절 달달달달 외우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교리를 파고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삶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따라 나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삶과 관계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소도 요한 선생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 지키는 것인데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랬대요.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올가미로 올가매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이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나섰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갑질이란 말 그렇게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하던 말이에요. 요즘은 뭐 신문에 걸핏하면 무슨 갑질이다, 무슨 기업체 뭐 사장님이 뭐 직원들 갑질해가지고 뭐 구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오르내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멕시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직원들로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갑질한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은퇴한 목사이지만은 부목사도 있고 뭐 여러 우리 교회 직원들도 있는데 갑질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많이 계세요. 한 30여 명 교직원들이 있는데 총장이 갑질했다 그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을 점검을 해보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한다는 소리 듣지 말고 손가락 받지 말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이런 빛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에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 자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다시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도 있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숯덩어리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들이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선생님도 그 도미시안 황제 때문에 판모섬으로 귀왕살이해서 석공으로 돌을 닦는 노동을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갖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데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찾아올 때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하고 져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지금 경제개발도상국가라고 OECD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34나라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불행한 랭킹 1위 저기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년 어간 동안 34개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1, 2년 정도가 아니에요. 금년 2017년도면 벌써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랭킹 1위 코리아 자살률이 제일 많다. 하루에 40명이라고 그러대요. 자, 1년이면 14,600명입니다. 그 가운데는 배운 사람도 있어요. 내노라하는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기업체에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고난 찾아오는 것을 감내하지 못하고 패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야 할 비운에 빠지겠습니까?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자,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시고 잘 알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를 맡고 있던 임현수 목사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지난 8월 12일 날 토론토에 돌아오셔서 13일 날 주일날 강단에서 간증과 보고했던 내용 한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은 지금 그 성시와 캐나다 대표로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의 대표로 있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2016년도에 우리 성시와 국제대회가 한 번은 한국에서 있고 한 번은 해외에서 있는데 2016년도 작년입니다. 10월 달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십니다. 다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제 북한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그게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진심으로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탈북자들이 토론토 그 큰빛교 예배만 참석을 해도 제가 듣기로는 100불씩 이렇게 선교비를 이렇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도 100여 차례 드나들면서 수많은 구제금, 선교 헌금을 퍼부었습니다. 아마 몇백만 불 될 거예요. 북한에서도 VIP로 대접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여러 차례 뭐 말씀 전하면서 그 김일성 시신, 김정일 시신을 그 안치해 놓은 금수산입니까? 뭐 거기에 시신 안치해 놓고 뭐 북한 주민들이 가서 절하고 뭐 울고 뭐 야단법석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참 가증된 일이 그런 설교를 했대요. 그 웹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2015년도 1월 달에 체포 당해가지고 오늘 본인도 말씀하죠.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만약 한국 시민이었으면 사형 당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사형은 시키질 못하고 거기 나왔대요. 뭐 종신 노동 교화형이라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독방에서 2년 6개월 9일이라고 그래요. 밥도 혼자서 먹어야 되고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힘들게. 또 겨울철에 뭐 나무를 심는다고 땅을 파라고는 꽁꽁 언 땅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이 무슨 노동을 해본 사람이겠습니까? 곡괭이 자루 세 개가 망가졌대요. 그러면서 사실 언제 석방될는지 전혀 몰라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석방되기 15분 전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의 수송이 전용기를 두 대를 보내줘가지고 만약에 인케이스 한 대가 고장이 나면 그 수송하는데 임목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지장 생겨서 두 대를 보냈대요. 한 대는 실질적으로 고장 나가지고 하루 뒤에 이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2년 6개월 9일 동안 세끼 밥을 혼자 먹고 지내는 그 외로움, 육신적으로도 동상이 걸리고 팔다리가 더 뭐 동상이 걸리고 이런데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혼자 밥 잡수시는 분 계시는지, 요즘 뭐 한국에는 혼밥족들이 늘어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식구들과 같이 밥 잡수시던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인들하고 점심 같이 잡수는 거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남의 얘기를 하든 뭐 흉을 보든지 간에 같이 누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요. 2년 6개월 9일 동안 삼시 세끼를 혼자 밥을 먹어야 되고 혼자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기시겠거든요. 저는 이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조금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 우리 임성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 전에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2년 전에 임 목사님에게 귀뜸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임 목사님 불러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뭐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명수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만났어요. 제가 뭐 임성진 목사님을 우리 교회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도 일치하지 않고 목사님 토론토에서 그 임성진 목사님이란 분이 교계 여론이 어때요? 그렇게만 말씀을 던졌어요. 아, 그분 좋죠. 성실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하고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얘기 모르던 거 오늘 가르쳐드린 거예요. 임현수 목사님이 예를 들면 아이 목사님 조금 곤란하네요. 목사님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세요. 그랬으면 아마 안 모셨을 거예요. 임현수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목사님 모셔왔거든요.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면서 이분이 혹시 건강 때문에 들것에 실려서 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건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8월 12일 날 도착했는데 8월 13일 날 강단에 설 정도의 그 건강을 유지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6개월 9일 동안 언제 사실 풀려날지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인 줄 압니다. 그분이 2월 16일 날 그 교도소에서 환갑을 맞이했대요. 2월 16일 날 김정일 생일하고 같은 날이라고 아직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제 환갑이면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란이 찾아오는 시간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실 때부터 그분은 마구간에서 나신 분이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어린애가 어디 있어요? 갓난애기의 몸으로 핏덩어리의 몸으로 저 애굽까지 나귀를 타고 피난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어린 소년기에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끌 들고 망치 들고 대패 들고 노동하던 사람입니다. 학교 문 앞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집안 칸이 어디 있습니까? 싱글 아파트 없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얼마나 지지리도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배반당하고 환난, 핍박, 모욕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린다는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생애를 보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누구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패배한 사람같이 보여요. 진 사람같이 보여요. 지지로 못난 사람같이 바라보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믿음 가짐은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한숨 쉴 수는 있어요.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교황에 대한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당시 교황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요 신부 한 사람 목자라는 거 예사로운 일이에요. 그 당시는 화형식이 불에 태워 죽였거든요. 반기를 들고 있는 마틴 루트라는 신부를 종교재판하느라고 불렀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이번에 가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마틴 루트는 대적들이 부름소에 기왓장같이 들고 일어나도 나는 가겠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그때 작사하면서 불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군대 그늘이 다 이기게 하시네. 우리들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7절 두 군데 말씀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가려라.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강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도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패배는 분명히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오늘 분명하게 알고 나가셔야 할 귀중한 요소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확신들을 가지시고 한 주간 살면서 주눅 들지 마세요. 고개를 땅으로 숙이기보다는 담대하게 가슴을 열면서 시간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세상 승리하고 이겨나겠다는 자신감들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미주평안교회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영어 예배는 9시 45분, 주일 3부 본 예배는 11시, 주일 4부 예배인 하나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교회 소식을 알고 싶으시면 www.mpcla.org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